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뻐하는 종교다, 또 기쁨의 종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은 누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쁨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4절에 가서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초월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 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을 원문에 보면은 스테케테 엔 퀴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은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라고 한 스테케테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형이면서 능동태이면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계속해서 서 있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병사들이 전쟁 가운데서 이 초소를 지키는데 그 초소병이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포가 터지고 그래도 초소에서 딱 서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상태를 이 스테케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박해가 있고 핍박이 고난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마치 그 초병들이 초소에서 딱 서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때죠.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에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1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빌립보 교인들을 아주 사모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모하겠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다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보게 되면은 또 믿게 보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서로를 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쥐를 키울 때 두 마리 쥐를 놓고 그 먹이를 주면서 한 마리에게는 먹이를 줄 때마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너 잘 커야 돼, 건강해야 돼, 아이고 예뻐라 그러면서 먹이를 준 그 쥐는 튼튼하게 잘 자라는데, 반대로 이 아이고 이 못난 녀석아, 자꾸 막 욕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이제 그런 쥐는요 같은 먹이를 주지만은 그 털이 아주 거칠어지고 그리고 빨리 죽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대하는 태도, 그 쥐지만은 정말로 주인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면은 더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무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의 어느 공원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열두 나무의 그루를 딱 심어놨는데, 그 공모를 해서 이 나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자, 그래가지고 공모가 된 것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붙이자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를 위시해서 저 가룟유다까지 이름을 다 붙여서 이제 관례인이 잘 이제 기르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그 다른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시들시들 하더래요.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세요? 그 가룟유다라고 이름 붙인 나무는 시들시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봤더니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있는 나무들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이쁘다 잘 자라야지 그러는데, 이 가룟유다라고 붙이는 나무는 괜히 와서 그냥 발길질하고 이 녀석 말이지 너 그래서 됐냐 그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발로 차고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네, 그 나무는 빨리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하고 욕을 하기 때문은 서로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내 기쁨이요, 내 사랑이요, 내 사모하는 내 면류가 아닌 여러분들, 그러면서 인사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하게 되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요, 머리가 아주 홀라당 벗어진 대머리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아이고 대머리는 공짜를 좋아한다는데, 제가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대머리는 그래도 머리 하나는 좋다던데 뭐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목사님 머리를 가지고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를 하면서 그랬대요. 여러분 제 머리가 많이 벗어졌지요.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한다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제 머리를 하도 쓰다듬어가지고 이 머리가 남아나질 않았어요. 머리가 빠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교인들이 머리를 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수근거리니까 이제 그거를 뭐 기분 나쁩니다, 그게 아니고 재치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 잘한다고 매일마다 머리 쓰다듬어주니까 이 머리가 이빠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교인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머리 가지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 아유 그래도 우리 목사님 머리가 벗어져서 얼굴이 훤해서 좋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비난을 하고 수군거려도 그거를 재치 있게 받아 넘기면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힘을 얻어라,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니까?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용서할 때에 기쁨을 얻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관용과 용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아, 이 망할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어리석게 알지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까지 남기는 말씀은 참 그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남기는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유언이 내가 친구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는데 그거 좀 갚아주시오 그렇게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죠. 죽으면서 그냥 넘어간 거 아니고 양심적으로 그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는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을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신론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원수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변하면 용서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유 저런 사람은 좀 천벌 받았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좀 벼락을 안 맞냐? 그런 소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성경은 무조건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용서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무한대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하라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용서를 받는 사람도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랍비 가운데 힐렐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말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입장에서 판단해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어떤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하신 그런 가르침이고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웃을 향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미소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가 환하게 웃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도 환하게 웃어요. 그런데 내가 거울을 보면서 막 찡그리면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도 찡그리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웃는데 거기서 찡그리는 법이 없어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막 찡그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환하게 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웃는 자가 돼야 됩니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웃지 않는데 거울에서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웃음을 내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저 거울 속에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먼저 웃어주기를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웃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먼저 좋은 웃음을, 좋은 느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서로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떨 때 기쁨을 얻는가?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혹 염려할 일이 있으면은 뭘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욕구사항,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첫째가 안정적인 생활.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추우면 입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주 문제죠. 이 의식주의 욕구는 다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 정도는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아주 나쁜 말을 하네. 그러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왕따 문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왕따가 왜 나쁜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외톨이 취급을 다 따돌림을 당하니까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거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만족을 느끼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40%는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그래요. 염려를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엎어진 우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쏟아진 우유를. 그런데 그거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2%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오는 염려라고 합니다. 그 생각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해서 이건 안 해도 되는 건데 내 판단이 잘못해가지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는 전혀 불필요한 염려,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염려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 30%, 12%, 10% 합치면 이게 9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 걱정하는 것 중에 10가지 가운데 9개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8%가 되는데, 92%를 빼면 8%인데 성경은 그 8%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하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혹시 염려가 되는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염려 걱정거리가 생기긴 하는데요, 몸에도 좋지 않죠. 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뼈를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사하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염려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부풀리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걸 갖고도 그냥 손톱만한 문제를 가지고도 크게 산더미처럼 불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레이스할 때 어느 목사님하고 낚시를 종종 갔는데요, 낚시하고 막 사람들이 고기 얼마나 잡았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요만한 거 잡았는데 이만한 거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다 보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정말요? 그러면 요만하게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요만한 걸 자꾸 이렇게 부풀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뭐 문제도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문제인데, 사소한 문제인데, 마치 이것 때문에 그냥 내가 죽을 것처럼, 집이 무너질 것처럼 아주 부풀려가지고 말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탕했던 사람들 보세요. 아, 거기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그 사람들은 자이언트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체구가 작다 할지라도 메뚜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그것 때문에 막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또 부풀리지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열 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40년 걸려서 갔습니다. 근데 다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는 다 광야 죽고 1세대들 2세대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풀리지 말고, 또 작은 것을 너무 크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의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무진장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뭐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설득을 시켜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그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힘으로 이기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은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4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원하는 게 뭔가 한번 써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쭉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부터 7등까지를 뽑아보니까 첫 번째가 먹는 것, 좀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두 번째로 좀 아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 세 번째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혼자 못 살잖아요. 네 번째가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또 건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름다움, 다 좀 예뻐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걸 다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아이고 당신 참 못생겼네요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 다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못생긴 사람에게도 못생겼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18살 때고 아름다운 콧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70이 돼도 18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그 사이 어떻게 그렇게 폭삭 늙으셨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다 아름다움을 원하는 거예요. 건강,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복.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먹는 거 필요하죠. 지식 아는 거 필요하죠. 친구, 동료 필요하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워야죠. 건강해야죠.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